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별의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의입니다.
네, 자매님들, 오늘 나눌 누가복음은 점점 더 긴장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배워주신 직후에 바로 논쟁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그 관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충돌 사이에 서게 합니다. 별의 자매님, 누가복음 11장 14절을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네, 여기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은 단순히 질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표현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말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 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으로 읽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곧바로 반응을 둘로 나눕니다. 놀라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네, 여기서 바알세불은 원래 블레셋의 신 이름인데요. 유대 전통에서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가르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악의 힘을 기대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지요.
네, 같은 일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기적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우리에게 계속 배워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순 없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그러면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없지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미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임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상태죠. 미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여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도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인데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네요.
네, 그렇죠. 이건 영적 전쟁의 선언입니다. 강한 자를 무찌르고 더 강한 자가 충만하게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차지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주인인가라는 권세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사단에게 속하였느냐라는 이 소속의 문제이죠. 땅이 대한민국 땅인지 북조선의 땅인지 일본의 땅인지 정확하게 경계를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통치의 권세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건 중간이 없다는 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애매하게 살 수 없다는 의미네요.
네, 우리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어있음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비어있음을 알고 다시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땅은 다시 대적이 침입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저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대적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라는 방향 설정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우리를 차지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속 주님을 찾아야겠지요.
네, 나쁜 걸 끊었는데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나쁜 걸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네, 신앙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어진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시 들어옵니다. 네, 이제 장면이 바뀌어 한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을 낳은 태와 조지 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한 여인이 갑자기 음성을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관계보다 순종이 강조되는 말이네요.
네, 여기서 관계는 혈연에 관한 것인데요. 혈연에 의한 공동체보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고 대답하십니다. 요나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표적,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리고 다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건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증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들에 하나님은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적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모든 카드를, 모든 조건을, 증명을 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표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현실을 봐도 보는 눈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 눈이 어두워서 빛을 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입니다. 우리 눈이 왜 어두워졌는지를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라 자매님, 누가복음 11장 37절을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네.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자기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라고 여기는 어떤 기준과 세계관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일상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밥상을 단순히 식사 장면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세계관이 충돌하는 자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다며 바리새인이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씻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이 아니라 의식적 정결례입니다. 율법에서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본질로 들어가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여기서 속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 그 세계관,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네요.
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판단과 비판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를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상태.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보다 중심의 근원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시며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슬픔과 애통이 섞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가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제는 드리되라는 말이 바로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하나님 사랑은 버렸다.
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게 나와 이웃 사이에서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중요한 걸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네, 중심과 주변, 겉과 속의 무게중심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높은 자리와 모난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움직이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라도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자리에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거네요.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덤이라는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표시되지 않은 무덤은 사람들이 모르고 밟게 됩니다.
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라는 의미네요.
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실패하게 하고 오염시키는, 부정하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정하다라고 선언해주고 너는 용서받았다,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아보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정함에만, 자신의 거룩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정함을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인정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율법사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가 무엇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죽음에 속하게 하는 존재, 그들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교사가 반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다시 화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이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 여기서 짐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종교적인 부담입니다.
네, 종교가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종교는 때때로 사람을 짓누르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든다. 이건 좀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이들의 모양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이르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거부하였다. 너희의 그 종교성이 거부하였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부정하게 했다. 죄 가운데 걸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겸손 엎드려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너희가 아는 것으로, 너희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문을 오히려 걸어 잠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교사들은 길을 열어줘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거네요.
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네,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게 무겁게 느껴져요.
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가? 아니면 내가 빛이라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성찰과 반추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장면입니다. 질문으로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제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갑니다. 두 세계의 충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교적인 자기의 성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벨의 피가로부터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더 받으셔야 한다. 내가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더 위대하다. 내 기준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성이 폭력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그들을 가두고 피 흘리게 해왔던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소개하시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울처럼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율법교사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깝다. 내가 가진 기준이 더 옳아서 이것이 참된 종교의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신앙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부족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나의 기준으로 성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 있을 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가진 것이 없어야 구하지요. 가진 것이 없어야 찾죠. 가진 것이 없어야 두드리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 이것이 그 어떤 종교성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그 어떤 위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잔 마실 물이 되는, 하나의 위로가 되는, 상처를 싸매는 붕대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짐지우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아래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죄와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했던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을 보면서 제 기준으로 이해하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눈이 어두웠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겉은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비워두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거칠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속이 새로워지는 신앙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저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제가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덜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안의 어둠을 지나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어 무덤 같은데 겉으로는 회치를 하여 멀쩡한 척하는 하나님, 우리의 종교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니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진영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마음이 분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하은 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이번 주에 쪽지 시험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통과 못하면은 성적 안 좋게 드셔가지고 좀 네네. 힘든 한 주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쪽지 시험 때문에 또 시험에 들었었군요.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또 그때의 사건들이 구약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것도 있으면 함께 나눠볼까요?
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광야의 시내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말씀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말씀하면 바로 글자가 기록된 책을 떠올리지만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문맹이었고 또 책도 귀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랍비가 읽어주는 말로 또 소리로 듣는 것밖에 없었다고 했었죠. 그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었던 것도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된 게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깨달았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능력받고 방언하고 또 뭐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 떠올릴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회복, 또 저주로부터의 회복.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회복되고 난 후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일반 모임과는 완전 달라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의 시간을 함께할 동역자일지도 모르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의 지체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 것은 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유도해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충만함은 우리의 개인에게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머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단순히 자기들만 좇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군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은데 혹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하은자매의 말처럼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서로 달라요.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둘 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읽고 들을 걸 생각하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너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전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신, 또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급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급이 나누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권위를 가진 종교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종교의 급이 나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얼마나 오래된 종교인가 또 얼마나 역사가 깊은가 하는 거였어요.
역사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종교가 여태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가 지니고 있는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표현을 했을 때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어느 부류에 속했을까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종교였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인정하는 종교였을까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이미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었으니 소수의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종교로 분리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또 새로운 신흥 종교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놀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뭐라고 했다고 하고 있나요?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거라고 조롱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마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제자들의 변화가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는 것 외에는 설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술 취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해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는 신흥 종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기에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기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먼저 베드로는 지금은 제3시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시, 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우리가 취할 리가 없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나요?
요해를 통해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베드로는 먼 과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와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던 때의 시간 간격을 계산해보면 대략 한 8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8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종교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역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800년 전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흥 종교로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하은 자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독교의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막 3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종교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제자들의 변화가 요엘서 말씀의 성취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역사성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며 또 그러기에 기독교가 신흥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떠한 종교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상태였고,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과 열정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설득해야 가장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먼저 지난 유월절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일을 이야기한 후에 그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거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께 적용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나서 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결국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시편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아니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는 선지자였던 다윗이 미리 예수님의 존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는 존재는 다윗 자신이 아닌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결국 베드로는 구약 말씀에 익숙하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씀에 열정이 넘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자, 이때도 이 말씀이 죽어 땅에 묻힌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자, 처음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기초로 하여 복음이 출발하고 있는 것 같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했고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기도해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본인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신비한 체험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외적인 신비한 현상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 아닌 구약의 말씀만 전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나요?
마음에 찔림이 와서 이제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관한 말씀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게 만들었으며,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복음의 모든 시작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려진 말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을 이뤄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장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베드로가 신비한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 하은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복음의 시작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안정감 있게, 또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대속하시고